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띄엄띄엄 강의를 하니까 야고보서 강의가 이어지는데 찾기가 좀 힘드시죠?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마음에 처음부터 새겨야 되는 패러다임이 하나 있는데,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쉽고 형통하고 잘 풀리고 하는 것은 거짓복음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물론 주님께서 평강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지만 면제된 삶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오는 도전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바로 그 능력으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공짜라는 뜻이 아니고 능하게 하시는 힘, 나로부터 출발하지 아니한, 그래서 위로부터 임한, 가능하게 하는 힘,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스스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선한 노력으로 수행을 해서 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외부적인 힘이 필요해요. 근데 세상 천지를 돌아보아도 이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근데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가장 저주스러운 상징인 나무에 달리시는 죽음을 죽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그래서 구원의 방편이 마련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구원이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이후에 모든 것이 그분을 의지하고 인도받고 도움받고 신세를 지면서 완성되는 길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 선지자들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메신저가 주의 말씀을 대하는 그 메신저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메신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그분을 대언할 때 사람들로 받는 어떤 인정이 있잖아요. 와, 대단하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했던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전의 한쪽 면입니다. 한 도시를 복음화시키고 대단하죠. 하나님의 권능이 데몬스트레이트 되고 대전하죠.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적인 계시가 대언이 되고 대단하죠. 이는 동전의 한 면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또 동전의 다른 면이 뭐냐 하면은 적대적인 환경,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가 경험하는 환난과 박해와 오해와 왜곡과 거부당함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은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걸어간 그 행적을,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그들의 삶을 연구함으로, 그들이 꿋꿋이 이겨나갔던 바로 믿음의 싸움을 묵상하고 연구함으로써 지금 너희가 당하는, 겪고 있는 신앙 때문에 생긴 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마음에 새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구약성경에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어떤 고난을 겪은 욥의 인내를 들면서 우리가 그를 묵상하고 또 그를 생각하고 또 내 삶 가운데 대입시킴으로써 이겨나가라,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저는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 생각할 때, 그의 메시지를 읽을 때 처음에 받는 인상은 야, 왜 그래 이렇게 긴가 하는 부분이었고, 그들의 생애 가운데 닥친 슬픔을 뛰어넘는 어떤 개인적인,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죠. 너희 사랑하는 자를 오늘 죽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하고 그 저녁에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정말 대언한다라고 할 때 동전의 한 매는 영광스럽고 대단하고 사람의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밝은 면이고, 다른 면을 볼 때는 참 주님을 따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어떤 한순간에 주님께서 그에게 크신 계시로 은혜로 권능으로 그를 부르셔서 써가고 있는데, 사용되어지고 있는 중에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거부를 당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싫지가 않아요. 이 메시지 자체가 전하지 않아야 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불이 그의 뼛속에 꽉 찬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그 릴리스 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그 전하지 않으면은 그 뼛속에 불이 가득 차가지고 막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배역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런데 결과가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주님, 나를 속이셨습니다. 이런 부르심인 줄 전 몰랐습니다. 속이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예레미야 예가를 읽어보면 2장 11절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죄를 지어서 이것을 보게 되었나요?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이러한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수십 번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고 끝내 예루살렘 패망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그런 비극을 겪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선지자의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물론 시적인 표현입니다만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바로 그러한, 그래도 죄의 종으로서 예레미야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아닙니까?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거기 보면 주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이 다니엘처럼 승리하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지만 36절, 37절에는 믿음 때문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이게 뭐죠?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였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톱으로 켜는 것은 유대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죽었다고 해요. 큰 통나무가 있는데 그 통나무의 안에를 파서 이렇게 비계 만들고 그 비계 된 그 사이에 이사야를 집어넣어서 톱으로 그 중간을 켰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 구절이라고 대부분의 신약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태에 넘겨질 때에도 자신의 부르심에서 물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아니겠습니다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부르심이고요. 이 땅 가운데 선하신 주님의 손길, 그분의 도우심, 그분이 주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익사이팅하고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많이 경험하는 대단한 모험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을 때 받았던 오해와 박해와 거부당함의 그러한 역사가 동일하게 병행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 은사와 능력이 있는 사역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가? 왜 실패하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꽤 책을 읽었어요. 동일한 어떤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동일한 유혹과 차원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거 쉬운 길 아니구나 하는 자각을 하기 때문에요. 은사와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가는 제가 내린 지금까지의 결론은 악한 것을 견디는 삶, 즉 고난과 오래 참음의 부르심도 같이 받았다는 것에 대한 망각이, 사역이 주는 영광스러운 우리 말 가운데 꽃값만 빼먹는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사역이 주는 영광스러운 그것이 너무 좋아요. 그것이 너무 크게 보여요, 이 부분이. 그런데 이 부르심은 대부분 오해와 거부당함과 고난과 박해와 히브리서적인 표현에 의하면 피 흘림이 포함되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르심을 구성하는 이 패러다임이 이겨나가는 것에 대한, 다시 말해서 열악한 환경에 직면하여 이기는 것까지 포함한, 그래서 주의 말씀을 보면서 그랬구나 그랬구나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좌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때도 하나님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이때도 주의 부르심에서 물러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 부분이 크게 다가오는 사람은 승리하는 가운데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학습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마음 준비해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인내하는 자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욥기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은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욥기를 가볍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그것을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소중히 여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만 부족해도 저와 여러분은 불완전하게 생각되고 불편을 느껴요. 그것이 돈, 가족, 건강입니다. 건강과 가족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요 안 되고요. 안 돼요. 돈, 건강이 있어도 가족이 없으면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욥은 재산과 자식과 온몸의 악창, 건강, 가족, 부라는 것을 일시에 완벽하게 읽습니다. 소설을 읽는 것처럼 우리는 욥이 과연 그런 인물이 있었을까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게 할 목적으로 사탄이 일으킨 하나의 도박 같은 것입니다. 고난을 이해할 수 없어서 탄식합니다. 갈등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왜 내가 태어났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나를, 태어난 나를 저주하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뢰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욥을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내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우리는 어떻게 욥기 1, 2장이 시작되었고 마지막 주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 그 결국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몇천 년이 지난 이 상태에서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욥이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했던 부분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내부 사정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이 내부 사정을 모르고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가고 있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 목소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욥의 경우에도 사탄의 참소가 있을 거예요. 사탄의 참소, 사탄의 중재하는 그 어둠의 목소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들립니다. 이렇게 된 건 네가 뭐 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참 힘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이해해 주지 못함이에요. 가까운 위치,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욥기에서는 아내의 경우인데 욥기 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때 당시 가장 지원이 필요했던 사람이고 가장 그때 하나가 되어서 감사줘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세 번째는 욥의 세 친구 같은 이들의 잘못된 상황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것을 나도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데 훈수를 둡니다. 때로는 그 훈수가 맞을 때도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맞을 수가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안 맞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욥기에는 욥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그들은 욥을 일반화시킴으로써 잘못된 상황 해석을 해주는데 욥이 생각할 때는 이게 아닌 거예요. 욥기 22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나옵니다. 이 대만은 따이베이가 아닙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이 자기들이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22장쯤 왔을 때에는 친구들이 화가 나 있습니다. 자꾸 고집을 피우니까요. 자기들이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4절이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너가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경건한데도 이렇게 책망하시고 너를 지금 심판하신다고 생각해? 하면서 5절에는 보면은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욥기 1장 2장에는 뭐라고 그랬어? 동방에서 이처럼 의로운 자가 없었다고요. 성경의 증언이고 내 의로운 종 욥을 보았느냐? 순진한 자를 보았느냐? 하나님이 인정해 시작했어요. 그런데 엘리바스의 철학에는 엘리바스가 해석한 인생 가운데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큰 악이 있었을 것이다. 다른 쪽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되어서 욥을 재단해요. 그래서 나중에 욥기 말미에는 보면은 이들이 욥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욥이 그들을 축복해야만 그들에게 있는 어떤 재앙이 떠나야 되는 그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잘못된 상황을 해석했던 것이죠. 가닥없이 형제를 분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욥이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다는 거예요. 너 그 죄악 저질렀지. 그러니까 지금 자녀가 죽고 그러니까 가축이 없어진 거 그러니까 지금 악창이 난 거야 라고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과 다른 것이죠. 말씀을 저는 맺으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인내가 관련된 이 주제는 당사자가 되면 너무 힘들고 괴롭고 하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가 정말 잘한 부분은요 처음 딱 방문해가지고 이 욥이 만나라고 하는 그 경악스러운 장면에서 일주일간 입을 다물고 있는 그것을 너무 잘했어요. 근데 8일째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같이 울어줬으면 되었었는데요. 이게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내하며 진전해야 하는 성도들을 향해 주께서 야고보서의 기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인내할 때 욥을 기억해다오. 그러면서 오늘 제가 강의를 안 했습니다만 마지막 부분에 야고보서 기자가 뭐라고 그랬나요?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The most sympathetic. 사람은 한계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그런데 고난에 들어가면 가장 힘든 게 하나님이 자꾸 이상하게 보이고 가혹하게 보이고 하는 이 마음이 커져가요. 성경의 증언은 지금 내가 보는 시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아니다. 절대 잊지 마라. 주는 가장 자비하시다. 너의 마음을 어떤 인간도 이렇게 친정어머니도 이렇게 동정해 주지 못한다. 깊은 마음을 이렇게까지 품어주고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는 분이 없다. 주는 가장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이 중요한 영적 진실인데요.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의 자녀에게 한순간도 은혜의 손길을 거둔 적이 없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영에 학습시켜야 됩니다. 이 진리가 그 개인에게 다가오면 그 사람 이기거든요.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뭔가 음성이, 목소리가 자꾸 들려줘요. 하나님 가혹하신 분이다. 하나님 가혹하신 분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은혜와 사랑과 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분의 계획을 진행시키고 가고 계시지만 너는 뭔가 잘못했을 것이고 너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덜 충성했을 것이며 부족함, 연약함 이러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놀라운 순한 계획에서 제외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비슷한 유의 말을 자꾸 들려주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혹한 하나님으로 인식하게끔 인도하는, 이끄는 그런 목소리. 두 번째, 자녀가 감당하는 이 적대적인 현실에 주님께서는 결코 무심하지 않으세요. 부모의 심정을 초월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공감해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서 선으로 인도해 가세요. 저는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어떤 컨셉 자체는 맞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때는 우리가 자녀들과 이제 엄마가 떨어져서 막 하다가 아이들 놀고 보통의 신경을 쓰잖아요. 근데 아이가 아프면 어때요? 남편은, 아빠들은 오, 걱정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나중에 코 고는 자들은 보면 남편들이에요. 근데 엄마는 다른가 봐요. 자기 몸 고통을 통해서 나온 그 엄마는 다른가 봐요. 아이의 그 고통과 그것이 고스란히 이렇게 아주 가깝게 느껴요. 하나님은 그 백성이 이러한 어떤 고통의 과정, 환난의 과정, 고난의 과정을 지나갈 때 그분께서 가장 가까이 하신다고 믿어요. 근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가장 멀리 계시다고 믿어요. 어떤 영적 장난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 영혼을 학습시켜야 됩니다. 자녀에게 한순간도 은혜의 손길을 거두신 적이 없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어려운 환난이라고 할 수 있는, 시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간을 지나실 때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한숨 같은 이 기도도 주님께서 열납하십니다. 이것이 나를 사랑하여 아들을 주신 내 아버지이시고 내가 이 육신을 벗고 부활의 몸을 이을 때 그 아버지를 영혼 가운데 누릴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함께 우리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 이 주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복되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까이 가셔서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해 주시옵시고 그들을 터치하여 주시며 의로운 손길로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 모셔드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기도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간구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복되신 주님께서 각자의 마음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만지시는 이 저녁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